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로 평양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만 그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방문 가능성은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장래에 성사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나중에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보다는 비핵화 실무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돼지가 감염됐을 경우 최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확진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시아에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지난 5월 말 북한 당국이 영내에 발병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과의 접경지대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해 아시아에서는 드문 감염병이었으나 지난해 중국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후 인접 국가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돼지열병이 겹치면서 고기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6.7%가 올랐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난 7월의 상승률 27%보다도 20%포인트가량 높아진 겁니다. 중국 국무원은 돼지 농사가 국가의 계획과 국민 생활의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돼지 생산은 국민의 생명보장, 물가 안정, 경제 운용 안정, 전반적인 사회 안정 유지라는 측면에서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돼지 1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며칠 동안 협상을 벌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협상단의 방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통상당국은 오늘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19일부터 미국 측과 회의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랴오 부부장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로 미국과의 협상에 처음 대표작업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측에서는 왕서원 상무부 부부장이 차관급 무역협상의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미중 양측은 이번 실무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달 초에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최근 두 나라는 상호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관세 장벽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관세 장벽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 포고령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할 수 있게 한 무역법률 조항에 따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무역 분야는 행정합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두 가지 절차는 미 의회에서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있기 때문에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운영 여부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 어떤 급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용건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또 현 상황에서 북한 방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북 실무협상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002년 북한과의 평양선언 17주년을 맞아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는 적어도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 10도에서 26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0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지만 동해와 서해 먼 바다는 모두 오후에 최고 3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어인 뉴스 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63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증기총회가 개막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towards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63차 정기총회에서 릭 페리 에너지 장관이 대신 읽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해마다 IAEA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선택 방안들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총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continuation of that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은 관련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겁니다. 페루타 대행은 IAEA는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타결되면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IAEA와 협력해 모든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유럽연합을 대표 연설한 페트리 펠토넨 핀란드 고용경제부 차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하면서 그 방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그때까지 계속 기존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토넨 차관은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나드임 자오이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다케모토 나오카주 과학기술 담당상은 통역을 통해 일본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reaffirms its strong commitment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chieving complete verifiable.
일본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다케모토 담당상은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3차 IAEA 정기총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캘리웬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15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강조하며 진행되고 있는 대북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이 강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그저 앉아서 이에 대해 연구해보자, 이에 대해 경쟁하자라고 말하는 기존 정치와 같지 않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세계 많은 정상들과 만남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말하며 북한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면 왜 굳이 행정부 밖에 성공적인 70년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대통령이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세계 정상들과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권과는 달리 성과를 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이전 정권의 그 누구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룬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에 대해 인내해왔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한국이 침공당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내가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는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엔 그럴 것이라는 말로 평양 방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역시 미국을 방문하길 원한다고 확신한다며 하지만 그것 역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시각 8시 15분을 막 지났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어제 외무성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 대해 실무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실무 협상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요구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into these working level talks with a very high demand. Their opening position i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6일 VOA에 북한은 실무 협상과 관련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앞서 16일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머자나 열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Turn working level talks into another so-called party planning exercise to prepare.
북한이 대화에 나오려는 진정한 이유는 다음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며 비핵화를 논의하게 될지는 회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이번 담화는 회담에 앞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t's the alliance, it's U.S. military forces in the region, including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as well as U.S. naval.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영내 주둔 미군, 영내 미 해군과 공군이 다 제거돼야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담화라 희망적인 신호라면서도 실무 협상에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assume the North Koreans will repeat the proposal that they made in Hanoi. I doubt there will be much variation.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주장을 실무 협상에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를 위해선 여러 차례의 실무 협상이 열려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이 요구한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는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통해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점을 환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는 반드시 실무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s no doubt there will be some discussion about, you know, an eventually another summit. What will be the conditions for the summit? What has to happen?
실무 협상에서 추가 정상회담의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체제 안전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먼저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still looking for a comprehensive package, but there's no indication right now that the North is prepared to put anything.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언급한 유연성이 얼마나 발휘될지, 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경질이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열릴 전망인 미국 실무 협상에서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도 첨예화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 policy is an utter and complete failure. And I think it was totally predictable.
코널리 의원은 지난 10일 VOA에 세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을 퇴보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재앙이었고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코널리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 북한과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fear is that because he has nothing to show for it, I mean there's not even a fig leaf here, he will rashly accept something, anything.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를 성급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해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like he's very eager to make deals. Yeah, we did a lot.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취한 데 실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경질 이후 김정은과 나쁜 합의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는 민주공화양당의 엄청난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는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랭포드 상원 의원은 내년 대선과 같은 국내 정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매일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협상팀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비일관적일 이유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존 이언스트 상원 의원도 국내 정치 상황이 미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 대통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based 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합의의 근간이 되길 바라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메카시 의원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경제 발전을 원하는지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하고 미국은 그 이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또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네, 한편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내년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정상이 지난 2002년 평양에서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대한 평양선언을 발표한 지 오늘로 17년이 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양선언 17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과 북한 간 열린 첫 정상회담 17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회담 한 달 뒤 납북 일본인 중 5명을 송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회담에 관방장관으로 고이즈미 전 총리를 수행해 배석했었습니다. 당시 아베 장관은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대북 강경 대응을 주장해 결국 북한이 일본인 납북에 대해 인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2년 이후 17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명의 납북자도 돌아오지 못한 것을 통탄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명의 기간도 나시되지 않은 것은 일본 정부로서 痛恨의 極みで
2004년 고이즈미 총리는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일북 정상회담으로 앞서 2년 전 일본에 돌아온 납북 피해자 5명의 북한 내 가족들 중 8명이 일본으로 송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납치 피해자 문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 해제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이 독자제재 조치에 들어가자 북한은 납북 피해자를 포함한 북한 주재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이후 일본과 북한 간 모든 논의는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대통령과 일본도 협력해 이 문제에 전력으로 해결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 문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납북자 가족들의 고령화로 한순간도 더 여유가 없다면서 납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얘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제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낚아주기 두터끼가 곰 발바닥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북한의 군사시설과 동향을 정밀 파악하기 위해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북한을 겨냥해 민간업체와 정보계약을 맺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은 북한 군사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해 민간 지리정보 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와 1년간 약 196만 달러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이날 VOA에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정찰, 감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리정보와 분석을 지원받고자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구체적인 군사 관련 이미지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북한을 겨냥해 민간업체와 정보협력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지리정보국은 정책 위반자들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올바른 대응을 하는 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버트 샤프 국가지리정보국장도 지난 5월 연례 지리정보 관련 행사에 참석해 신뢰할 수 있는 지리정보를 생산 전달해 전투병력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mission, we produce and deliver trusted geospatial intelligence. So that policymakers can make decisions, so that warfighters can do what they need to do.
이번 계약에 따라 해당 민간업체는 앞으로 1년간 원격 감지 이미지와 기타 지리 정보를 분석해 특정 군사시설이나 장비, 무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이에 따른 특징과 변화를 국가지리정보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앞서 북한 군사 관련 지리정보 자료 수집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계약은 그 일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은 주로 감시위성이나 무인비행기 드론을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입니다. 폐쇄적이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북한의 특성상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을 통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17년 국가지리정보국은 대북정보 수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지리정보국과 계약을 맺은 올소스 애널리시스는 위성을 활용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 분야에서 미국 내 선두를 달리는 기업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는데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북한의 석탄 불법 수출 움직임을 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고 2016년에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 시험항의 움직임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북한 관련 인권단체와 함께 북한 수용소 시설의 동향을 파악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의 찰스 에링 대표는 국가 지리정보국의 새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과 관측, 레이더 감지 분야 우주기술 회사인 맥사 테크놀로지와 제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분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이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 사령부의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안수영 특파원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선 데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교수는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과 그 범위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미한 연합훈련에서 이를 둘러싸고 양측 간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7월 달에 한미연합 연습할 때 원래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연습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신연합사령관이 되고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되어서 이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김 교수는 사실상 정전협정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유엔사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전시 단계로 넘어가면 연합사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향후 유엔사의 역할 정립 등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유엔사 역할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간 역할 충돌 개연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데프콘 3에서 전환되고 전쟁이 돼서 정전관리 의무가 완전히 이월된다고 볼 수 있는 건 데프콘 1이에요. 그러니까 데프콘 2와 3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관리 기능과 연합사령관의 전투 수행 기능이 충돌.
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당연한 사안으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신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유엔사의 역할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다음 달 말에 있을 미한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협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엔사는 주한미군 사령부 장성이 겸한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와 호주군 장성을 또 참모장에는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이 아닌 미군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합동참모본부에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소식통도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와 견해차가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에 대해 협의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의 과정에서 미한 관계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데는 전작권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면 미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방위 능력,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등을 평가해 전환하기로 이미 합의됐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정상적으로 정원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제일 세계에서 뜨기는 자랑하는 게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인데 그거 한국에 주겠어요? 그러구나.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게 뭐냐면 그 한국군이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주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도가 됐을 때 준다고 그랬죠.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신원식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개시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 논의를 연관지어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와 여러 사안을 놓고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기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와 유엔사가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에 근접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사 부사령관이 바뀌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만나서 유엔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있지만 협의체를 가동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한국쌀 5만 톤을 유엔을 통해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부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 식량 계획과 관련 협상을 거부한 데 따른 건데요.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정격 발표부터 잠정 중단까지의 과정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한국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에 시기와 규모는 근본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9년 만에 처음 발표한 대북 쌀 지원의 소요 비용은 1270억 원, 미화 1억 달러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발표는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 등 UN기구들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직후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WFP와 협의 아래 쌀 5만 톤을 북한 내 취약계층 212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7월 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았고 WFP와는 7월 말 업무 협약을 맺고 수송 경로와 일정 등 세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에 첫 선박을 출항하고 9월 말까지 전달을 완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돌연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한국 쌀 5만 톤 수령을 거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당자가 WFP 평양사무소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밝힌 내용이 한국 측에 전달된 것입니다. 한국은 WFP를 통해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8월 19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발언입니다.
기본적으로 WFP 측을 통해서 북한의 그 공식 입장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WFP 측과 북측과의 협의 상황들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8월 20일 미한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즈음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 후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고 약 80만 톤의 쌀을 선박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에 접어들자 한국통일부 당국자들은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쌀 5만 톤 전달을 9월 안에 완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쌀 수령에 대한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9월 말까지 5만 톤 지원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그 쌀 지원에 관해서 WFP 측과 또 북측과의 어떤 실무 협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잠정적으로 새롭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좀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WFP와 유니세프에 공여한 800만 달러의 모자보건 영양지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8일 당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보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다양성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국제민간기구가 밝혔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이 너무 높고 전기 공급 비율은 39%로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기 문제와 열악한 정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기 공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100%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비교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만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지역의 모든 나라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지속적인 경제 유지를 위해 화석연료 소비 감축, 에너지원의 다양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최우선 정책 의제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수력 발전과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을 전기 공급 원료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 대체 에너지 생산과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기류에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민간기구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이용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2017년 기준 석유 환산톤 1,124만 TOE로 3억 66만 TOE에 달하는 남한의 27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1인당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0.45 TOE로 한국의 5.84 TOE에 비해 13분의 1 수준입니다. 에너지 공급 비중도 북한은 석탄이 53.7%로 가장 많고 수력 26%, 기타 11%, 석유 8% 순이었지만 한국은 석유가 39.7%로 가장 많았고 석탄과 원자력 등 에너지원이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여전히 절대적 역할을 하는 석유를 석탄으로 대체하는 후진성 때문에 북한의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는 지난 4월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에너지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런 이유 등으로 인구 1,400여만 명이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보다 전기 공급이 낮은 나라는 21개 나라로 대부분 세계 최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뿐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앞서 VOA에 북한 정부가 가뜩이나 열악한 국가 재정을 석유 수입 등 1차 에너지 공급 개선보다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전기 공급이 수십 년째 불안정한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y thinking is everybody has a line, but the supply is very unstable.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가구에 연결된 전선 여부로 전기 공급 비율을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모든 가구에 전선이 연결돼 있지만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은 2017년 기준 북한의 발전 전력량이 235kWh로 한국의 5,535kWh 대비 24분의 1 수준, 발전 설비 용량은 15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0.2MWh로 일본이나 영국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의 하나로 북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서 하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홉 번째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미국 회사 유전개발 현장에 용접 기술자로 일하게 된 탈북 남성 데이비드 리시.
9월 말에 갔는데 벌써 그게 눈이 오더라고요. 거기는 눈 오고 그 가니까 그 낮 시간이 짧고 그 밤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여기처럼 해가 위로 이렇게 떠서 가는 게 아니고 저 3미터로 이렇게 떠서 해가 지금.
네. 뭐 곰이나 뭐 그런.
아 그건 못 봤어요. 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있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건데 아니 거기다가 뭐 맨날 안전교육 할 때마다 북극곰하고 저 북극이호 나타나면 절대 가까이 그 광견병 같은 그런 게 걸릴 수 있으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음식물 같은 것도 절대 밖에다 놓지 말고 막 그랬거든요. 짐승이 온다고.
교육받은 내용대로 딸은 덕분에 호기심을 채울 순 없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다행이네요.
네. 아, 보고 싶었는데 오늘 사진이라도 찍어놓으려고.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그런 지내시기는 괜찮았어요?
아, 좀 불편했어요. 이게 방 한 방에
2인 1실.
2인 1실이에요. 이 양쪽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침대가 너무 작더라.
가보셨어요?
아니 사진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침대 사이즈가 이렇게 싱글 사이즈나 이렇게 되니까.
사진 속엔 성인 1인용 침대, 침대 위 손 닿는 높이에 침대 폭만한 선반, 그리고 전기를 꽂는 아울렛, 벽에는 납작한 거울이 붙었고 침대 옆으로 붙은 수납장엔 수건이 몇 장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을 자고 30분 떨어진 현장에서 한 달 동안 매일 12시간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시,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땅속 아니고 밖에다가 아 가끔씩 TV에 보면 저기 해양 플랜트 비스름하게 이 북극에 있는 것도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다 설치해 놓고 이 유정을 안에다 파서 넣어서 이건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유정 구멍 파는 거는 다른 분들이 다 파서 파이프까지 꽂아 놓으면 그 담 공정을 이렇게 다 해서 이게 라인을 설치해서 저 오일을 그 하는 곳까지 이렇게 라인을 오일 라인을 지금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밖에서 일을 했어요. 그 밖에서 일하니까 더 추운 거죠.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아니다 싶으면 뭐 이 하던 일 딱 그만두고 뭐 가서 몸을 녹이라 일을 많이 하는 게 필요 없고 안전이 여기는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니까 일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가가지고. 몸 녹이고 일을 하다가 뭐 안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 하는 거고 슈퍼바이저한테 뭐 보고하고
그만큼 혹독한 추위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데이비드 리시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도 매일 시행하는 안전 교육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리시도 지시에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신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노스폴 겨울이어서 계속 히터가 돌잖아요. 히터가 도니까 손이 크림을 이게 손께 핸드크림을 계속 로션을 바르고 하는데도 이 발에까지 제가 발랐어요. 저는 이 막 이 건조하면 막 느끼는 게 막 몸이 막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건조해지면 막 이게 막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 건조 처음에 가서 첫 주 되니까 한 며칠 되니까 막 건조한 느낌 들더니. 그 다음 2주째인가 되니까 그 다음 무릎이 막 아파지더라고요. 막
원래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뭐 몸 상태가 좋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난 거기 가니까 제가 가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손이 일단 건조해지면서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 무릎이 막 아프더라고요.
참기 어려우실 정도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아 이게 힘드네.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만큼 아팠습니다. 평소 감기약도 먹지 않는데 통증을 줄이는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죽지
그런 때... 얘기는 하셨어요? 회사 측에? 이런 통증이 있다.
아니요. 난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나만 그런 줄 다른 사람은 다 뭐 괜찮은데 뭐 나만 그런나 뭐.
현장에서 일할 땐 통증을 잊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괜찮고 그런데 숙소에 들어오면 이 몸 상태가 영 아니더라고요.
현장 인력들은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일하고 2주 동안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는데요. 데이비드 리 씨도 혹한에 떨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 앵커리지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사실 리 씨는 한 달 후 집으로 돌아갈 때 북극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하다 몸이 잘못되면 어쩌나 고민이 많았던 리 씨는 신체에 이상이 오면서 알래스카까지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더는 꽤 됐어요. 더는 꽤 되는데 네. 아, 몸 상태가 안 좋고 하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실 때는 그만두실 때하고 몸 상태가 어땠어요?
몸이 아프고 너무 막 이게 참 불쾌한 느낌.
아니, 결정적이었던 무릎이야.
무릎 상태가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일하다 한 달 일하고 그만뒀죠.
알래스카의 겨울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북극이 아니면 내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벌이도 어려웠습니다. 데이비드 리 씨는 용접 기술자로 미국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고 결국 조지아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보잉사에다
보잉사에도 넣는데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뭘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신랑이 여기는 언제든지 한영이다 이 자리가 있으니까 본인만 잘하면 언제든지 한영이다 그래도 물어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그러면 자기 한번 먼저 자기 혼자 가보겠다고 그래서 혼자 내려왔죠. 내려와서 한 보름 만에 바로 취직이 돼서 회사에서도 약간 뭐 이사비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신랑은 비행기 타고 왔다가 비행기 타고 와서 다시 차 끌고
알래스카에서
혼자 내려왔고
데이비드 리 씨가 먼저 가고 효순 씨는 알래스카에 남았습니다. 아파트 계약 기간이 남아 떠날 수가 없었던 건데요.
생활비를 벌려고 또 이제 식당에 저 취직을 했죠. 서빙
수시집에
그래서 신랑 보내고 나니까 또 이게 또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레 일단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단 애들 없을 때만이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막 그 교회분들한테도 그렇고 이게 수소문을 해서 또 교회 나가가지고 그 수시집에 가가지고 그 하루에 6시간 그때도 딱 그 사장님한테 점심 타임만 하겠다고
그래서
서빙을 했죠. 그래서 많이는 못 벌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리 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나타나 효순 씨는 남편이 있는 조지아주로 생각보다 빨리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이민 가방을 8개를 사서 그리고 또 각자 또 트렁크에 차에 들어가잖아요. 트렁크에 각자 한 개씩 또 작은 트렁크를 또 준비해서 3개 또 따로 담고 또 각자 자기 그 등에는 뭐지 백팩을 또 한 명씩 또 다 메고 비행기 타고 이민 가방 8개 가방에 박스에 이래가지고 8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12월 24일 날에 여기에 도착했죠, 제가. I just came back from a lovely trip along the Milky Way. I stopped off at the North Pole
북극의 사회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 됐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또 경험한 후의 결정이라 후회는 없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데이비드 리시 가족 사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88년 9월 17일 한국 서울에서 제24회 하계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88 올림픽 대회는 12년 만에 IOC 회원국 중 대부분인 160여 개국이 참가한 올림픽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행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978년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국제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계기로 올림픽 대회 유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제24회 올림픽 대회의 서울 유치 계획을 확정하고 1980년 12월 한국 정부의 의사를 IOC에 공식 통보합니다. 그리고 1981년 9월 독일 바덴바덴에서 80명의 국제올림픽위원들이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최종 후보지는 일본 나고야와 한국의 서울로 IOC 투표 결과 서울 52표, 나고야 27표였습니다. 1988년 올림픽 대회에는 13,600명이 참가해 23개 정식 종목, 3개 시범 종목, 2개 전시 종목을 겨루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4위를 기록합니다. 1980년 9월 17일 니카라과의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좌파 게릴라 무장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아나스타시오 데바일레는 1925년 니카라과의 장기 독재 가문을 연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데바일레의 아버지 가르시아는 1937년 쿠데타를 일으켜 니카라과 정권을 장악한 이후 20년 동안 니카라과를 철권 통치했습니다. 이후 1956년 가르시아가 피살되자 그의 큰아들이었던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니카라과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1963년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대통령 재출마를 거부하자 4년 후인 1967년 그의 동생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계와 재계, 군부를 한 손에 쥐고 폭압정치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바일레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항해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도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소모사 정권을 지원했던 미국도 지원을 철회하는 등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1979년 7월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미국 마이애미로 탈출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의 망명을 불허하자 파라과이로 망명지를 옮기고 1980년 9월 17일 아순시온의 망명지 근처에서 아르헨티나 게릴라 대원이 이끄는 기습부대 조직원들에게 기관총 세례를 받고 사망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